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때 사람이 평가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의 호감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제쳐두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은 그 열매로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 평가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며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여 고백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그 행동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는 저희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거짓 믿음이거나 어떤 믿음의 형태였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때 관원들을 발견하면서 니고데모와 요셉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고백은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레를 두려워해서 그 말을 할수 없었고 또 때때로 그러한 말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눌려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광보다 사람에게 속한 영광을 더 선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선호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 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보다 사람에게 속한 영광을 선호하였다라고는 이 표현. 우리는 이 선호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에 단순히 어떤 일들을 취사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에 투핏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쓰리핏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원핏을 사야 될까요? 뭐가 더 예쁠까요? 이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빨가벗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옷을 입고 다닐 것인가? 이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옷을 사고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사람에게 속한 영광을 두고서 어느 것을 선호하였는가라고 말할 때이 선호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의미를 바라보면 좀더 다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그때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할 때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맨몸으로 다닐 것인가? 아니면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하는 말은 수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수치를 가리우고 다닐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감췄다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는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셨을까?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행동을 드러내시는 일을 12장까지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제 이 사역이 1장부터 12장의 사역에서 끝이 나고 13장부터는 제자들을 광화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화하여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12장까지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12장의 부분 다 이미 설교되어졌고 다 들려졌기 때문에 본문의 해석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결론의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오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오심의 목적을 통하여 무엇을 가져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그의 들림, 그의 영광에 대하여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 맺는 이 말씀의 현장에서 주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들 가운데 독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마지막 들려지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이란 말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마지막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정말로 그의 말씀을 통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셋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그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던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인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기대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누구보다 주께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으로서 참된 다윗을 통한 다니엘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기대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귀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봉사가 되어졌고 그들은 이제 소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런 본문을 할 때에 소경제자들에게 소경에 대해 설교하면 안 되고 또 귀머거리 있는 자들에게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몸에 귀가 들리지 않음, 몸에 눈이 보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듣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오랜 동안 주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소경되어질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귀머거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향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불신앙과 불경건이다라는 단어로 쉽게 말해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과 47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곧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말씀을 전할 시대에 긴박성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렇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뭘 할 것인가.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내일 못 따먹을 건데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아왔던 그대로 늘 내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내 인생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표적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재상 가운데 하셨던 일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은 정말로 긴박하고 정말로 긴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독촉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갚아라. 빨리 행해야 된다라는 독촉정입니다. 제가 이 긴박성에 대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긴박한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말하면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 되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기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가 빛이고 그가 영광입니다. 제가 왜 이사야 말씀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가 하면 이사야 6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한 현현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동일하게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창황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오심을 노래하게 될 때, 천사들이 크게 노래하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가 오심을 노래하고 그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앞에서 언제나 그 임재의 현장에는 두 가지 현장을 바라봅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과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한 심판을 가져오는 일들이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앞에서 그리고 구약의 임재의 현장 앞에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현장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을 가져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의 길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빛은 아직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유대인들을 중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저희를 떠나 숨으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은 이제 그들의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집중되어 전하여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빛으로 인도하시는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독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도 빛이었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 참으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어둠을 떠나 주의 말씀이 있는 그 빛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떠나지 않을 때 그들은 참된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낙원의 모습들로만 상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관계의 관점에서 낙원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어떤 천국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어떤 천국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천국은 이 세상의 것을 끝내고 고통이 없고 완전한 평등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인 그 장소로서의 낙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를 위한 빛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빛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가 존재만으로 빛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빛내지 않으시고 또 다른 방편인 둘째, 천사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위한 빛이 되시고 더 나아가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룰 그 교회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충만한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현현한 자리에서 완전한 교제 회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들려지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고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섬기는 그 성전 중심한 돌 성전한 성전을 중심한 그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오신 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 되시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이제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매번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그 제물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제물이 드려지는 그 현장이 있었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들려지고 이 빛이 있는 곳에 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하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 오셔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제 생각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시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가 가르친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는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단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의 말씀을 이해함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우리 구원과 직결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가는 우리 구원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단이 나누어지고 또 우리는 왜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도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 다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의 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의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성경을 알아가기 위한 자들에게 성경을 아는 방편을 보여주시고 그 방편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묻게 되어지면 사도들부터 해석되어지는 그 방식으로 오늘 우리까지 해석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볼 때는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탄핵의 사건을 바라보면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끕니까? 그냥 투표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현장까지 가야만 합니까? 그것이 정말로 탄핵할 만한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잡해서 나는 그렇게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적인 말씀을 배워왔다고 한다면 그 현장 앞에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러한가 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르친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될 때에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할 때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 현장에서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누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군중들의 나약함들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선지자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들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될 그들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서 이 소리가 들려짐을 믿어야만 합니다. 매주 주의 날에 주의 교회에서 이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시며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원이고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의 고백을 증언하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번의 말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주의 팔이 위에 나타났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를 말합니다. 37절에 이것을 두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은 쉐메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고를 뜻하는 쉐마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게 만드는 표시나 어떤 일을 확정하게 만드는 징조를 가르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게 만드는 표시 이것이 표적입니다. 또 어떤 일을 확정하게 만드는 징조가 바로 표적이라는 이 세메이라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말할 때 이 구주 대심의 사건을 확정하는 내용이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확정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메시아됨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표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2절부터 7가지의 표적이 드러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계속해서 표적들이 드러납니다. 그 표적들은 곧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과 그가 우리 구원자로 예전에 선지자들 통해 예언되어졌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연결할 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나 또한 선지자의 글들로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의 확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고 내가 지금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앞에서 누가 믿었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유대교에 쌓여 배교가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철저한 배교를 바라봅니다. 엄청난 배교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까지 가서 교회를 해파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또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표적,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봅니다.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였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한 것을 주께서 오셔서 표적을 통하여 확증하여 보이셨습니다. 그 확증하여 보이신 것을 과연 누가 믿느냐 말입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확증함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신 그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주가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주의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 가운데서 바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한 친구가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가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잊혀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시 나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또 교회도 나가고 있었지만 일순간에는 그런 의심들이 생기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그의 표적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증거의 현장 앞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가 참된 구주이심을 누가 받아들인 것입니까? 누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 현장 앞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세뇌시킨다고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성취함을 두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정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기게 하니까 못 듣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귀를 감기게 하니까, 눈을 감기게 하니까 못 보는 거지 뭐. 귀를 감기게 하니까 못 듣는 거지 뭐. 그러니 우리가 못 듣는 건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정말로 딱인 본문입니다.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확증하여 표적 세메야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주께서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하고 벙어리들이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한심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권고 곧 하나님의 회개에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조치를 내리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시지 않은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해준다 그러면 자녀들은 해준다는 말만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부모님이라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애들은 뭐라 합니까? 어이면 어렸을 때 뭐라 합니까? 언제 해줘? 빨리 안 해줘? 지금 안 해줘? 빨리 해주기를 원하면 엄마가 시키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이들 하는 말은 뭡니까? 언제 해줘? 빨리 안 해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뭐라 합니까? 야, 내가 한 이야기한 거 하면 되잖아. 빨리 청소해. 그러면 내가 그거 해줄게. 쓰레기 주워서 그러면 해줄게. 또 그러면 애들 뭐라 하면 또 반복돼요. 언제 해줘? 뭐 해줘? 왜 안 해줘? 그럽니다. 주서 그러면 진짜 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표적이 그들 가운데 만족이 될 수 없었고 그 표적이 정말로 메시아됨의 표적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분명히 세례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과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좀 달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눈먼 자들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들이 자유를 얻는 이 사실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는 온데간데없고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영토를 회복할 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땅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장면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그 복음의 일들을 선포하신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온 만방에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께로 나와 주께 결속하는 이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말씀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끊임없이 표적을 통하여 보이셨지만 그 표적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의 마지막 날은 죄송하게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서신서의 마지막 날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또한 종말의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라고 이 표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유성이 많이 떨어지면 아니면 그랜드 크로노스 현상이 생기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구약의 이 내용이 관용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해, 달, 별은 통치자나 어느 도시에 파괴를 이야기할 때에 해, 달, 별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에스겔이나 아니면 이사야에서 이것을 관용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이 이미 구약에 다 사용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의 때에 이 해, 달, 별이 왕들을 의미하고 그 부모들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용구로 사용될 때 이 관용구가 마지막 그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도시의 멸망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6장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는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이나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그 외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왜 산으로 도망하지 말아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까? 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은 이미 요세푸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펠라에 있는 산으로 유대인들이 도망합니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 포위의 현장에서 일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디도 장군이 기독교인들과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망할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펠라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급히 도망해야 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급히 도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펠라산에서 그들은 생명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 벤자와 전멍이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록이 납니다. 나중에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백성들이 특히 임산부가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 현장에서 로마인들이 이들을 잡으면 무참히 그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가 없는 동안에는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꽁꽁 묶어두고 그들을 굶겨 죽입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굶겨 죽여버립니다. 사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집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잡아 요리해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이 도둑과 이 아이를 두고 시비를 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AD 70년에 이것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으로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만큼 무서운 일이 없었고 우리가 히틀러를 통해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 그때만큼 참혹하게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었고 무서운 현장 앞에 서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판의 날이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나를 통하여 나오게 될 때 너희는 구원함을 받고 너희는 살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참혹한 심판의 현장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펠라와 펠레아 성읍으로 도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굶겨 죽는 이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임하지 않게 될 때,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온 생명을 걸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게 될 때 주의 나라에 완전히 임하지 못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정말로 이때보다 더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유황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다 어떠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올 때 그 멸망이 우리 찾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받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임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갈지 완벽한 재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를 노래하며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을 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 듣기 좋아합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땅을 회복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황금 보석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내게 금반지를 끼워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금반지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끼워주는 구리반지 하나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억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할 때가 가까워지거나 휴가가 가까워지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군 비밀입니다. 캐레바옹 탄이 이 사람 손가락이 넘으면 딱 반지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10원짜리를 이렇게 구멍을 내가 그걸 갑니다. 반지 모양을 만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반지보다 더 값어치지 않습니까? 금반지보다 더 멋진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살게 될 때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물질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교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품어 안으시면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간원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애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는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모습은 견책입니다. 거기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바깥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척인데 여기서는 30일 동안 밖에 내줍니다. 배척인데. 그러나 이 출교의 대상자들은 들을 회중에서 공적으로 만나거나 공적 기도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4규빗, 1규빗이 약 한 45cm, 50c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m 이상은 떨어져 걸어야 됩니다. 그들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는 진짜 출교로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들어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출교자는 이제 무한대 출교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관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렸는가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자기를 감추시면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이 독촉장의 결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의 방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정말로 잘 읽고 매일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AD 70년에 얼마나 참혹한 죽음의 걸음을 걸어왔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척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말씀만 말하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될 때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의심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심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가 참된 메시아 됨의 표적을 드러내시고 참된 구원자 되심의 표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또한 지금은 그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그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시고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신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주의 영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참된 교회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